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16. 저작권 2024 브루스 월트케, 브루스 월트키, 와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뒤하여 브루스 월트키입니다. 16회기, 청원시편, 애가편, 시편 22편입니다. 나는 엘로힘 시편을 논하는 노트에서 당신을 가리켰고, 그것은 당신 노트의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332페이지에서는 데이터와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 즉 엘로힘 시편인 시편 42편부터 83편 사이에 IM과 엘로힘의 사용 사이에는 현저한 통계적 대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84편부터 150편까지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584회 사용되었고 엘로힘은 94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는 엘로힘 시편인 나는 존재한다가 45번, 엘로힘이 21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사용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335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대체 항목이 대부분 병렬 처리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 장부터 44장까지, 84장부터 150장까지는 IME A절 세트에 있고 엘로힘은 B절 세트에 있습니다. 42에서 83까지는 정확히 예약되어 있으며 엘로힘은 A절 세트에 있고 IM은 B절 세트에 있습니다. 사실 공관 자료에서 예를 들어 이것을 보고 싶다면 첫 번째 책에 있는 시편 14편을 보세요. 여러 곳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고 저희는 부패한 것이라 하는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온 인류를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것이라. 이제 그것은 2절이었습니다. 이제 엘로힘 시편에 있는 시편 5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5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했고 그들의 길은 사악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십니다. 시편 14편에서 나는 존재, I am, 나 주님, 로드 대신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는 변화는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가 어떤 이유로든 변화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를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는 이에 대한 상당히 새로운 연구입니다. 이제 334쪽과 F를 펴면 시편이 42편이고 시편 42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고대 근동 시집의 40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게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모음집에는 시편 42편이 있고 시편 42편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숫자 42가 심판, 조기 사망의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입니다. 이것은 수천입니다. 저는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기 사망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볼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4만 2천 명이 조기 사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42명의 아이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친척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처형된 사람은 42명이다. 나는 그것이 상징적 환난 중의 환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42개월의 반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제 생각엔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 뒤에는 시기상조이거나 포로 생활 중 예루살렘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다른 부분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나올 것이고, 그 뒤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과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에 또 다른 차원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은. 이제 우리는 188페이지에 이르고 또 다른 애도 시편인 개인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애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애가인 시편 3편입니다. 우리는 참회의 시편인 죄를 애도하는 시편 51편에서 매우 독특한 종류의 애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메시아적 시편을 결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에 담았던 시편입니다. 우리는 매우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종하실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신 일곱 말씀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을 드리노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로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것은 일곱 편의 시편 중 네 번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은 마치 예수께서 내가 갈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세요. 나는 여기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에게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1958년부터 가르쳐왔으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봄을 맡기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실에 15에서 2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서 배반한 사람이 5명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학생 중 한 명을 나타냅니다. 이 시편이 그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섭정이었는데 나는 그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그가 다소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의 편지를 주었고 그는 나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맛보고 그것을 등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우리가 미성실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거나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요한 1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글쎄요, 내 불쌍한 학생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 원인으로 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단지 싸움을 시작할 뿐이고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현재는 문제가 더 악화되어 댐 전체가 부서지고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고 다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약간의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좋아요. 190쪽에 보면 긴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모든 음표에 들어가지 않고 시편 3편과 51편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메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그에 대해 논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특별한 시편에서 다윗의 모든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예언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편의 세부 내용은 다윗의 생애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특히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생애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형적인 예언적 시편입니다. 제 생각에 순전히 예언적이라고 생각되는 시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모형론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언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부르짖는 말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으나 밤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중단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우리 조상들은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신뢰했고 당신은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니 사람의 비웃음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벌렸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 자신에게 헌신하십시오. 내가 그를 구출하게 해주세요. 그를 구출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는 그를 좋아합니다.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 틀림없이 당신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가슴을 믿게 하신 분. 나는 자궁에서부터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 가까웠으니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확실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힘센 빛나는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자들이 먹이를 찢고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 포효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다 어그러졌도다 내 마음은 왁스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녹아 없어졌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음의 흙 속에 두셨습니다. 분명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내 손과 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나는 내 뼈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내 옷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입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나의 도움이 속히 와서 나를 도우리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귀중한 생명을 개들의 세력에서 건지시리로다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는 회중의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존경하며 그를 경외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러나 그는 멸시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자의 고통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에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대회에서 당신을 찬양하는 행위는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나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지어다.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통치권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부자, 땅의 모든 부자가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진토에 내려가는 자꽃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들의 씨앗이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만유의 주님에 관해 그들의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확실히 그가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애도의 시편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애도입니다. 다시 모든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애도는 애도와 확신, 찬양이 혼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것은 혼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애도에서 시작하여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애통해하고 그는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혼합된 것인데 그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는 11절이 그 애도와 뒤따르는 청원을 함께 묶는 과도기적 절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환난이 가까웠으니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확실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7절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7절에 보면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 구절의 청원이 이어지며 그들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애도와 탄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그런 다음 12절 이후에 12절에서 21절로 이동하면 간구와 함께 이 애도의 10절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22절에서 찬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22부터 31까지입니다. 따라서 1부터 10까지, 전환 10일, 12부터 20일, 22부터 31까지 3개의 스탠자로 나뉩니다. 따라서 10, 10, 10이 있습니다. 요점은 그가 처해 있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훌륭한 대칭성을 가지고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은 애도 속에서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탄식과 확신, 찬미가 혼합된 첫 번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연에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 연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입술을 벌렸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벌레여 사람의 비웃음을 받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라. 첫 번째 연에서 그는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신뢰했고 당신은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탠자에서 그의 확신은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 자신에 대한 신실하심에 의해 강화됩니다. 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태에서 꺼내어 내 어머니의 품에 맡기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이제 당신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도와 자신감, 애도와 자신감을 순환하는 두 개의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A, B라는 교대 병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신뢰했던 그의 조상들에게서 확신을 얻었고, 이제 그는 자기 자신, 즉 그가 그를 믿었던 것처럼 과거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확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분이 누구인지 믿지 않았던 순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개요를 제공합니다. 다섯 개가 있어요. 이제 나는 10절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5절과 5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게는 애도의 두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세 구절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애도의 세 구절과 확신의 두 구절을 갖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잃지 않았고 그의 감정이 그를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적이지만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지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한 단어를 골라낼 때에는 시편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낭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대로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모두 나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마태는 시편의 용어로 십자가 처형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시편이 실제로 십자가에 있었던 일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이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탄식하는 말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이 되면 내가 근심하나이다. 즉, 항상 내 말은 울음소리가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밤낮으로 끊임없이 울고 있는데 당신은 그 속에서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규범적인 기독교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토론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셨는데,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관절이 피가 날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고 위층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그 경험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솔직한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칭찬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송영적인 논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완벽하게 맞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신 분, 전혀 다른 분,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좌정하신 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위에 좌정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거룩한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닛을 갖게 된 그는 이제 자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남의 눈에는 철저히 벌레이다. 나는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으로 대우받지도 생각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멜 깁슨, 멜 기브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즈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너무 상처를 입어서 나는 남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벌레이고 끔찍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묻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것 같아요. 내가 읽은 십자가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7절. 그들은 멸시를 받고 멸시를 당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들은 입술을 벌렸다. 그들은 조롱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자신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를 구출하게 해주세요. 그를 구출하게 해주세요. 확실히 그는 그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 틀림없이 당신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가슴을 믿게 하신 분, 나는 메모에서 그의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았고 그가 어머니의 신앙에 젖을 마셨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 시절 간호를 기억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젖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도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야. 당신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는 순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기독교 가정, 기독교 신앙에서 자랐으며 한순간도 불신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진정한 불신의 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애도 그 자체로 옮겨가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두 가지 주기로 나뉜다. 우선 그는 줌 형태의 용어로 적을 묘사합니다. 12. 그들은 황소이고 13. 그들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에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물처럼 쏟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밀랍처럼 변했지만 내 힘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이후에 그는 다시 좀 형태의 이미지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적은 개에 비유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합니다. 나는 내 뼈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가 말할 때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바산의 힘센 황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하고 잘 먹고 힘이 강합니다. 그는 강한 황소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강한 황소들이 당신에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가 십자가에 있는 자기 주변의 적대, 로마 군인들, 지도자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싼 강한 황소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찢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뼈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조롱일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뼈가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질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질식사합니다. 그들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없고 헐떡거리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완벽한 그림이다. 그래서 내 뼈는 다 어긋났고 십자가의 모습이 딱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강한 심장 박동을 갖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밀랍과 같습니다. 그가 죽음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형에 의한 죽음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모든 뼈가 관절에서 벗어난 아주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신데 돌로 치는 그림이 아닙니다. 내 힘은 퍼트 셔츠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심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동물들과 함께, 말하자면 그를 찢어박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황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가 가면서 그의 모든 뼈는 관절이 어긋나고 이제 그의 힘은 말라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받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나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려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한여름인 7월에 가족을 이끌고 이라크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온도계가 섭씨 50도, 즉 1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더위입니다. 우리는 헨너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동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한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파르타인들과 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 강의하기로 했어요. 나는 강의를 시작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술이 서로 붙어 있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모두가 다행스럽게도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느낌이다. 그런 다음 그는 개들, 더러운 개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악한 무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 손과 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텍스트 문제가 있지만 거의 확실하게 원본 텍스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뼈를 모두 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기뻐하며 내 옷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의 기본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우리는 시를 통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손과 발에 구멍을 뚫고 옷을 나눠주고 그런 것이 다윗의 삶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그린 인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그분에 관해 말합니다. 이제 청원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느끼시는 가운데도 그것을 되돌리기를 요구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속히 와서 나를 도우리라.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손과 발을 지루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는 칼과 개와 사자와 들소와 함께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청원과 애도를 하나로 묶어 혼란 속에서 뒤로 물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원과 함께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확대된 이미지가 포함된 청원서 중 7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청원서에 집어넣고 그것을 취소합니다. 내 소중한 생명, 검에서 내 삶을 살아갈 나를 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가진 단 하나, 우리 모두는 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들의 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할 때 들소의 뿔에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그가 뿔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뿔을 둘러싸고 있는 야생 황소들을 상상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의 부활의 전환과 함께 갑자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찬양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그는 유대 민족과 내 형제들과 실제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22절에 있고 26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선포한 찬양은 27절에서 땅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되고 그들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땅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중 안에 다섯 구절의 찬양이 있고 땅 끝까지 찬양하는 다섯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오와 오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 하나님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미래를 통해 그분의 모든 구원 행위를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 회중에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자기 백성에게 해당됩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존경하며 경외할지어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할 때에 그들이 그를 얻으려고 먼저 유대인에게로 가셨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에도 이와 같이 주셨느니라. 그가 그 여자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면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응답할 것이며 그것은 메시아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먹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게 하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 끝까지 우주적으로 우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통치권은 열방을 다스리는 나 자신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승리한 이왕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통치의 일부가 될 모든 나라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부자가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는 먼지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 공간적으로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우주적인 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망의 진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사망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이 간증이 대대로 전해질 것이라. 그리고 여기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왔고 여전히 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만유의 주님에 관해 그들의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그의 의를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을 위한 의에 관해 이미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간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성취를 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입니다. 제 생각의 시편의 가장 좋은 예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워털루 전투 이후 웰링턴 공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워털루 전투 이후 그들이 영국의 전투와 웰링턴의 승리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해협을 통해 신호기를 통해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소통했습니다. 깃발이나 뭐든지, 조명이나 촛불 등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호기를 통해 그것을 영국 해협을 건너 칼레에서 도보까지 전달했고, 도보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섬 전체에 메신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 소식을 접한 방법입니다. 워털루 전투가 끝난 후 그가 말한 메시지는 웰링턴이 패배하고 안개가 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본 전부입니다. 그것은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영국 제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빅토리아의 한 여관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잠시 휴가를 보냈다.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난로와 풀무를 들고 있는 대장장이의 기본적인 무기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대장장이의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앞에는 그가 방금 만든 반짝이는 새 대포가 있었다.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얼굴에 놀란 표정과 헐떡거리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때 메시지가 나갔고 이 대장장이의 청문회에서 웰링턴이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자 웰링턴이 적을 물리쳤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내 노래의 이야기이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는 부활절 일요일을 물리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적, 죽음 자체를 물리치셨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16회기 청원 시편 애가편 시편 22편입니다.